2001년에 영국의 북부 지방에서 이슬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이민자들과 또 요색 인종 저소득적 청년들이 대규모 시위와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각종의 차별 대우와 만성적인 가난과 열악한 환경, 희망 없는 삶에 대한 여러 불만들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영국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런던에서 큰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의 양극화가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과 경고가 있었지만 방치하다가 너무나 큰 사건으로 비화되었고 영국 사회 전체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 정부는 서둘러 각 지역의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에 착수했고, 다양한 제도적인 개선과 인식 변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때 국가적인 과제를 돕기 위해 영국 교회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청년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그들을 품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에 초대하기도 하고, 카페에서 만나 차 한잔 나누며 대화하고, 긴급한 도움을 그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의료와 법률적인 서비스를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실시하는 등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5년 정도의 노력이 기울였을 때 비로소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했던 교회들이 있는 도시와 지역들이 평화로운 공존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억압과 차별, 편견과 무시보다는 포용과 사랑과 섬김으로 품는 것이 얼마나 더큰 효율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면 구속되어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차라리 교도소가 아니라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야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의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랑으로 하는 방법들이 궁극적인 실효성이 있지, 응징과 처벌만으로는 한계와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허다하게 보아왔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도 단순한 권선징악의 원리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으심도 아니요, 정의와 심판을 행하실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실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구약학자 제임스 메이저는 그의 이사야 주석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집요한 사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마침내 설득하시고 변화시키셔서 건져내시는 결코 포기하실 수 없고 버리실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말년에 사랑의 사도로 불렸던 분입니다. 노쇠해서 거동이 불편했을 때에도 언제나 사랑을 가르치고 소자들아 사랑하라는 말을 반복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의 오랜 인생 경험에서 나온 교훈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의 100세의 장수를 누리다가 자연사한 유일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긴 세월 동안 초기 교회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교회와 선교 일선에서 살아왔던 그가 결론으로 제시하는 인생의 비결, 교회 존립과 부흥을 위한 비결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1세기 말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최후의 사도인 그가 당시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아, 또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아비의 심정으로 가르치는 절절한 교훈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독생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개하면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을 결론처럼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데 그 교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뭐냐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진 역사입니다. 아담을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동생 죽인 가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위해서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수요가 많고 강하고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9장 말씀에서 그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범죄하며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반역했는지를 열거하면서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들의 존재의 근원 되었음을 고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우리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부신 사랑의 증거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우리 위한 속죄의 화목제물 삼으신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종교개혁자인 말틴 루터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이 나 하나뿐이었어도 독생자를 주셨을 것이라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위신 대신 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흔히 대속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용된 속이라는 용어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법인 경국대전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원래 뜻은 값을 치른다라는 의미인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의 경국대전에 속전, 속량, 속장, 대속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이 속이라는 말은 무엇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행위를 의미했는데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 대한 벌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는 것인데 돈으로 값을 치르는 것을 속전이라 했고 대신 매를 맞는 것을 속장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죄한다, 죄값을 치른다라고 한 겁니다. 둘째는 천민이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인과 관에 바친 자기 몸값을 또한 속전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천민이 양반으로 신분의 변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 용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일을 기가 막히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대신 매를 맞으셨고 대신 죽으셨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우리 몸값도 지불하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대속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 죄값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죄인을 위해 대신 죄값을 치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예수의 피를 보시고 그것을 우리의 죄값으로 받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일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며 그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하나님 사랑의 절정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대속제물 삼으셔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이 사랑에 젖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보혈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최근 청소년들 상담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아이들이 점점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포악해진다는 말을 듣습니다. 깊이 만나보면 말 그대로 유약한 아이들일 뿐이고 철없는 아이들일 뿐인데 말은 욕설이 절반이고 행동 또한 거칠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좀 더 깊이 알아보니까 그 모든 아이들 뒤에 가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받고 성장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북한 방송이나 북한 언론의 내용들을 모니터링해보면 그 한마디 한마디 표현이 참 잔인합니다. 무슨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느니 천갈래 만갈래를 찢어 죽인다는 말을 보통으로 합니다. 한번 회의에서 만난 북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말을 왜 그렇게 지독하게 독하게 해요? 했더니 우린 어려서부터 그렇게 늘 듣고 자라서 하나도 독한 줄 못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사랑과 평화, 용서, 긍휼, 자비 이런 것에 감동에 젖어보지 못한 그런 경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악화일로를 걷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도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빠른 속도로 공동체식이 해체되고 배려나 관용이나 헌신 등의 모습이 사라지고 오로지 경쟁, 배타성, 개인주의 이런 점 등등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사랑받고 배려받아본 삶의 경험이 없는 그런 세대가 상호 단절과 공동체 파괴의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들의 초등학교 시절 제 친구 목사가 저에게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도 아버지가 처음 돼봐서 잘 모른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아버지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를 본 적이 없는데 손 목사는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봐야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가 느꼈던 절망감이 가슴에 먹먹하게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는 그가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된 것에는 그 자신이 나는 누구보다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과 발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요한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서에 항상 자기를 익명으로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이름도 나오고 도마 이름도 나오는데 요한의 이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꼭 자기를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부르는 것에는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감격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오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요한의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청받는 일이 있습니다. 너희 신앙의 실체를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뭐냐?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으며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요한서신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현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에서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과 말씀 속에 그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 보여지도록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무도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모습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우리는 항상 세상 속에 살면서 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야 될 계시적 존재이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교회의 실존 모습을 통해 증거해야 될 계시 공동체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랑을 받고 그 무한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까지 은총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면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이웃으로 하여금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형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웃에게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전진된 모습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 사랑을 거절하면 그것은 그 신앙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말씀입니다. 형제는 누구입니까? 같은 아버지의 피를 나눈 혈육이기도 하고 나와 함께 삶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친구이기도 하고 더 넓게 생각하면 같은 시대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의무도 느끼지 않고 그럴 능력도 없고 여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천하는 사랑이 나로서는 최선의 것인데 받는 사람은 하찮게 여길 때 또는 내 사랑이 기만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많이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후배 목사님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나왔는데 교회 마당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서 보니까 가난 아기를 누가 예배당 문 앞에 버리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셨다 생각하고 두 내외가 아기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잘 컸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대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부모를 떨어져 대학생활하면서부터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탕하기 시작했고 끝없이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시골 목사 살림에 무슨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넉넉히 주지 못했죠. 그래도 은행 부채를 쓰기 시작했는데 나중 보니까 1억이 넘는 은행 부채가 이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알바한다 하면서 보이스피싱하는 일에 연루가 되어서 구속이 됐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말 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목사님 마지막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내가 회개해야죠.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면 이 고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선한 삼마리아 사람 비유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실천해야 내 이웃이 생기는 법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매우 거칠고 험했습니다. 때로는 피곤하셨고 때로는 슬픔에 겨우 눈물을 흘리셨고 때로는 의로운 생각 때문에 분노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는 극심했고 중상모략 금해가 뒤따랐고 비웃음과 조롱과 손가락질이 언제나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순간도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길을 재촉하실 때 제자들이 길가에서 누가 더 높으냐를 두고 시비하고 분노하고 다투었을 때에도 애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을 사랑의 공동체로 엮어주셨습니다. 기독교의 특성은 공동체성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세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믿는 사람이든 몇 가정이라도 생기면 모여서 교회를 만듭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는데 그 교회 형성의 근본 형성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의 정신, 사랑의 영성으로 교회를 만들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사랑의 영성이 생명이었고 존립의 능력입니다. 이웃 사랑의 영성, 형제 사랑의 진정성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들고 가장 능하게 만드는 특성입니다. 이 능력이 회복되어야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미움과 분열과 갈등과 상처 등을 극복하는 십자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진정한 코람데오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과거 20세기 초반 제정 러시아 말기에 공산주의가 발흥해서 러시아 제국이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들었을 때 당시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였는데 그때 그 국교인 러시아 정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라스푸틴이라는 신부가 국정을 농단하고 타락한 기행을 일삼아 전국을 시끄럽게 하는가 하면 거의 성직자들의 저마다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이권을 두고 끝없이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자들이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다툼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방어 때문에 교회가 불이 있다고 성직자들이 살해당하는 그 아수라장의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모여서 성직자 승리의 후도 색깔 뭘로 할 것인 줄을 두고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 채 다툼만 일삼다 결국은 긴 세월을 공산당의 압박 속에 신음하는 역사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내 삶에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용서와 긍휼과 화해의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정말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자부심이 긍지가 생겨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받고 주님의 께로 돌아옵니다. 그런 사랑이 구현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성경학자 필립 포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일치할 때 가장 강력하고 일치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은 서로를 사랑함이며 이 사랑은 성령께서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사요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데 우리 형제 사랑을 못하겠습니까?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평생 신앙의 동지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시겠습니까? 부디 사랑하는 공동체, 서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분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어느 구석에서라도 아버지 닮은 사랑의 모습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 만들어내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를 닮아 가십시다.